창세기 3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성경을 한번 완독을 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성경이 독자인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또 성경 전체의 맥이 어떠한 모양으로 흐르고 있는지도 몰랐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빨간 볼펜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읽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우고 싶어서 당시에 유행했던 그 많은 부흥회와 외부 집회들을 찾아다녀 봤지만 그곳에서는 그저 복받는 방법만 가르쳐주곤 했기 때문에 제 성경책에는 빨간 부분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한 번을 또 읽으면서 그때에는 여전히 마음속에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을 한 장 한 장 면도칼로 오려내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그때 제가 찢어버린 내용들은 차라리 성경의 기록이 안 되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확신과 함께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성경보다 매우 가벼웠습니다. 그때 가차없이 면도칼로 찢어버렸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이에요. 저는 정말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오랫동안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성경 주석가인 데이비슨도 이 이야기는 후대 편집 기자들이 잘못 끼워놓은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필요하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작성을 했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 새벽까지 많이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길지도 몰라요. 다음 주에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전부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읽으시고 또 CD를 여러 번 들으셔서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강의를 더 많이 듣기 위해선 수강료를 더 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사과를 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값어치가 없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라는 어구 뒤에 붙어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 당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그 십자가 복음을 공부했어요. 성도라는 언약의 당사자들이 진정한 언약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하여 사망에서 건져지는 그 구속사의 전 과정이 바로 요셉의 버려짐과 순환이라는 그 그림에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죠. 야곱과 요셉은 성도와 예수를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오늘 본문에 유다와 다말의 근친상간의 지저분한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의 이야기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일까? 바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함유하고 있는 메시지가 요셉의 삶 전체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이며 십자가와 은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였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 전체에 일관된 주제를 배울 수 있고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륜되고 있는 이 역사 전체의 내용을 미루어 알 수 있어요. 그럼 한 절 한 절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 유다와 다말의 근친상간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녹아들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라는 어구에 걸리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야곱, 즉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관한 또 다른 설명이라는 뜻이에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유다가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히라라는 친구를 사귀어요. 아둘람은 가나안 31성읍 중에 하나예요. 유다가 아비집과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가 가나안 친구를 사귄 거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과 벗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말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과 한편이 된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겠어요. 유다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친구의 소개로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동침을 해서 아이까지 낳아요. 성경에서 동침은 연합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에 선 자가 죄인과 연합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가나안화 되어져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혈통적 순수성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하란까지 보냈던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피가 다른 사람들의 혈통보다 뛰어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됨과 거룩성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친구를 사귀고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약속의 후손을 출산해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나안의 후손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당신은 모계사회였기 때문에 엄마가 가나안인이면 그 아이도 가나안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통했단 말이에요. 요즘도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이도 유대인이 돼요. 대신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당사자 야곱이 그걸 용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언약의 후손을 출산시키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을 절대 중도에 실패하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난 가나안 후손은 모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여자에 의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 상징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모압 여자인 룻에게서 또 여리고 여자인 라합에게서도 예수님의 라인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문맥을 통해서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선택한 가나안 여자의 후손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서두의 이야기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유다의 죄를 말리지 못한 야곱, 즉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유다와 같은 불순종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유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유다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열두지파, 즉 영적 의미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살려내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다말과 유다의 사건인 거예요.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후손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은 항상 사망에 속한 자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처럼. 그러한 불순종의 자식들 중 첫째 아들인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 자를 죽여버리십니다. 본문 7절 보세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도대체 유다의 장자 엘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손수 그를 죽이신 걸까요? 다른 이들은 이 유다의 장자 엘보다 조금 뭐가 나아서 안 죽인 걸까요? 아닙니다. 죄인들의 죄는 모두 다 똑같아요. 더 악하고 덜 악한 거 없어요. 아니 누구는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나보다 훨씬 못 살아내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 밖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악하며 그들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죽여버리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멸하시고야 마신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유다의 불순종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탄생한 그의 후손들은 모두 엘처럼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인류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게 유다의 운명이기도 한 것이고 그게 유다의 잘못을 용인해버린 야곱, 이스라엘의 운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계대결혼, 수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Levirate marriage라고 그러죠. 그러한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형이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반드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풍습이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정해주세요. 신명기 25장 5절 보세요.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오.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오.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도대체 대를 잇는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율법으로까지 이 수혼법, 계대 결혼을 규정하신 것인가? 사실 이 계대 결혼은 이스라엘만의 풍습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부족들과 나라들이 그러한 계대 결혼의 풍습을 갖고 있었어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대 결혼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무언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율법으로까지 규정을 하신 거예요. 당시에 아주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이해하기 쉬운 어떤 풍습을 들어서 무언가를 지금 설명해준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할 여인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반드시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단순히 대를 잇는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하나님 언약의 필연적 성취에 대한 진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 그 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는 것까지 동원을 해서 대를 잇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동생들은 뭐예요 도대체?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그 동생들은 뭐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억지까지 동원을 해서 대를 이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은 반드시 와야 하며 그 어떤 것도 그 여인의 후손의 도래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인의 후손의 희생을 근거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말, 룻, 라합 등의 여자들이 언약의 후손의 라인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언약의 후손의 탄생을 막아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가 끊기는 것을 자주 하나님의 저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죠. 그리고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와 남편과 남편의 동생이 모두 몰살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신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죠. 이가봇은 무슨 뜻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 집안의 대는 영영이 끊어져 버렸어요. 시아버지까지 죽어버렸으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저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20장에서도 어리석고 유약한 아브라함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데 무슨 저주를 받아요? 그 집안의 태가 모두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 하나님의 저주를 태가 닫히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참 복이 뭐죠? 복 바라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되었던 하나님의 생명력의 회복. 그게 복입니다. 진짜 복. 그런데 그 회복으로 이르는 길은 약속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함을 받는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후손의 라인에서 태가 끊어지게 되면 그 여인의 후손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태가 끊기는 것을 종종 하나님의 저주로 표현을 하곤 하는 거예요. 복의 반대의 개념으로서. 그렇게 인간의 복은 여인의 후손에 의한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영생인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약속의 후손을 보장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후손의 팽창에 대한 약속은 혈통적 후손의 증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후손이 많아지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복입니까? 여러분 자식 많은 사람들 복받았다 생각하세요? 가시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죠? 그게 무슨 대단한 복입니까? 그 말은 가산적 의미의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후손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탄생되는 수많은 성도들을 함께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여졌다 그랬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이라는 부사구와 자손이라는 단수 명사는 어울리지가 않는 조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러한 파격적 조합으로 그 약속의 후손을 묘사를 하는 건 그 어구가 참 약속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탄생하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대가 끊긴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필연적 성취가 실패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탄생도 좌절이 된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후손이 안 오면 안 돼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후손들이 그 약속의 후손, 단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는데 그가 오지 않으면, 대가 끊겨서 그가 오지 않으면 그 안에 연합되어 구원을 받게 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성도들의 탄생이 무산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탄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가 끊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시는 것을 저주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청인 엘이 죽었을 때 당연히 둘째 오난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유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했어요. 상징적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실로, 즉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봤잖아요. 유다의 후손으로 바로 그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유다의 대는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유다가 구속사를 설명하는 이 지저분한 이야기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난이 형의 대를 이어주는 일에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어차피 자기 아이가 되지도 못할 거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유다 집안의 장자의 대를 잇게 되면 유산 상속의 문제가 복잡해지죠. 지금으로서는 다 내 건데 내가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게 되면 그가 장자권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대를 이어버려요. 그러면 유산 상속이 그에게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난은 형수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오난도 죽여버렸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잘못이라고? 그걸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냐고요. 그들은 약속의 후손을 출산할 수 없는 죄인들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대로 약속의 후손을 출산할 수 없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한 거예요. 네가 내 일을 방해해? 넌 죽었다. 죽였어요. 그렇다고 내가 네가 없다고 이 약속의 후손을 탄생케 못할 것 같으냐? 하나님이 결연한 의지의 표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와 악이 어떠한 방해를 한다 해도 난 반드시 약속의 후손 예수를 보내고야 말 거고 그 예수와 연합된 나의 백성들의 탄생을 반드시 보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가 끝까지 방해를 하죠. 마치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와 아이와 용의 이야기가 다른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용은 끝까지 교회인 여자가 예수라는 언약의 후손을 출산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 이야기는 제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마땅히 셋째 아들 셀라에게 다말을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유다에게 있어서 다말은 아들 둘을 잡아먹은 불길한 며느리로 보였기 때문에요. 11절을 보시면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인간적인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방해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와 그 아들들의 불가능함이 완전히 폭로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한 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다말이에요. 그녀의 순환과 수모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이 태어나고야 마는 거야. 누구? 베레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보내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린 후에 얼마 있다가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그렇게 유다의 아내가 죽고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통기간, 보통 30일에서 70일이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자 유다는 양털을 깎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나안 여자를 소개시켜줬던 가나안 친구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갔습니다. 농경과 목축을 주업으로 삼아 살던 당시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때는 추수, 수확의 계절이었어요. 축제였습니다. 특히 가나안 사람들은 양털 깎는 때를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큰 잔치를 벌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축제를 즐겼고 술에 흠뻑 취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자신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서 더 많은 풍요를 기원하곤 했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스다롯 신전에서의 제의 행위는 제물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있었지만 주된 제의 행위는 돈을 주고 여사제들과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였어요. 그게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 신은 인간의 성행위를 엿보면서 흥분을 하게 되는데 그 신이 흥분을 하게 되면 인간들에게 비를 충분히 내려주고 햇빛을 알맞게 내려주는 등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더 많이 부어주게 된다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털 깎는 기간에는 신전의 여사제들이 사제복을 입고 풍요를 바라면서 제의 행위를 하러 오는 외간 남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신전 문 앞에서 요염을 떨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이 창녀 노릇을 했던 거예요. 세상 종교는 그렇게 창녀와의 결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곳을 간 거예요. 본문 14절을 보면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딤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다 그러죠? 거기에서 문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일반 집의 문을 가리키는 스와르가 아니라 페타흐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가나안 종교의 신전 문이라는 뜻이에요. 페타흐. 다말이 거기에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유다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 하나예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실로 메시아가 오시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금하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가나안 친구를 사귀었으며 계대 결혼으로 대를 이어야 하는 하나님 백성의 의무 또한 소홀히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가 죽은 지 30일이 겨우 지났는데 창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 매음굴도 아니고 바알과 아스다롯 신전의 매음굴이에요. 그 말은 그가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까지 섬기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유다가 며느리의 얼굴도 못 알아봤다라는 건 당시 신전의 여사제들이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기도 했지만 유다가 당시의 양털 깎기 축제에 참석한 다른 남자들처럼 술에 흠뻑 취해서 며느리도 못 알아볼 만큼 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힘을 놓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다를 욕하셨어요? 다말을 욕하셨습니까? 지금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도 여전히 풍요와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이 낱낱이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대를 잇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필연적 도래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가 끊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외인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건 곧 저주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저주를 대가 끊기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말이 유다와는 대조적으로 창녀가 돼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의 후손의 대를 이으려고 한 것은 구속사 속에서의 이해로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신앙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쫓기 위해 창녀보다 못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창녀라서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창녀보다 나아요? 낫긴 뭐가 낫습니까? 살인자들인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흠을 찾아서 성경의 메시지를 훼손시키시면 안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살인과 방화, 거짓말과 간음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면 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선악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선이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절대 순종의 원리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선악의 판단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고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담적 사고에서 나온 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지저분한 간통사건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히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에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하게 되었고 다말은 그 일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유다가 창녀에게 줄 화대를 미처 챙겨오지 못했어요. 다말이 유다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유다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화대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염소 새끼를 화대로 지불하기까지 담보물로 자신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맡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친구인 히라를 시켜서 염소 새끼를 가져다 주도록 시켰는데 그 창녀를 못 찾았습니다. 다말이 임신을 하고 숨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잘 됐다. 그까짓 거 다 가지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유다가 노발대발하죠. 그런 부정한 녀는 당장 불살라 죽여버려라 라고 엄명을 내려요. 자신의 부정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이의 부정에 대노함으로 해서 자신의 부정을 합리화하려 하는 악한 죄인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남을 험담하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창세기 38장 24절 보세요.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화형시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정작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가 다 저질러 놓은 거거든요. 그때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전갈을 보내죠. 자기를 임신시킨 사람이 바로 이 물건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보낸 거예요. 유다는 즉시 그것들이 자기의 물건들임을 알아차리죠. 거룩한 척 연극을 하던 유다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자신의 물건들 앞에서 폭로당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 앞에 우리 죄인됨의 증거인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들이미세요. 그때 어떠십니까? 미치겠죠.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폭로시켜버리세요.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내 앞에 들이미신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죽어야 할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인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그러한 하나님의 적나라한 폭로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인됨을 들켜버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부인해가게 되는 사건들로 점철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의 증거인 지팡이와 도장과 끈이 수시로 우리 앞에 제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것이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진짜 순종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폭로당하는 그 기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길 수 있어요. 그게 이 땅에서 보여지는 성도들의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아직까지도 그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폭로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공식화시켜서 모든 이에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죽는 날, 아, 나는 아니구나 하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한 어떤 분, 가난 말기로 배가 이만큼 불렀는데 예수를 40년 이상 믿었는데도 제 앞에서 예수 그 XXX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건 그때까지 자기 부인이 안 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 XXX. 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해? 2시간 있다가 목사님 저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저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이군요. 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 여자는 마지막 그 순간에 나라는 옛사람을 부인한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동안 가짜 연극으로서의 착함을 많이 드러내고 살다가 결국 죽음이 확 닥치니까 이게 뭐야? 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해?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놓지 않더란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향하여 예수 그 XXX 욕을 하던 그 여자를 끝까지 붙드시더라는 것이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천국 가서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얼굴 어떻게 보실라 그래요?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교만이라는 것이 나올 새가 없어요. 끊임없이 자신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이 폭로가 되는 삶 속에서 위선과 위장의 삶을 살지 않는 이상 어떻게 다른 일을 정죄하며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합니까? 바로 자기 엉덩이 뒤에다가 자기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감추고 있으면서 버젓이 얼굴은 거룩한 모형을 하면서 남을 정죄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떨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예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폭로당한 기억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유다가 자신의 죄가 폭로되자 다말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26절 보세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이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다말에게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옳도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자다크예요. 너무 많이 들었던 단어죠. 의라는 뜻이에요. 의. 다말이 의롭대요. 나는 악하고 당신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꼬셔서 같이 잠자리를 한 게 의로운 거예요? 근데 의롭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죄가 폭로되자. 자신의 죄가 폭로되자 금방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의, 자다크는 관계라는 틀 속에 들어있는 어떤 존재가 그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상태를 의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완전히 성취된 상태, 그것을 의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죠. 그때는 모든 관계가 서로가 요구하는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되는 때이니까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하나님과 자연이 서로의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충실하게 그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다 이행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게 의란 말이에요. 거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말의 행위가 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로운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따라서 다말의 순환과 수모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당신의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그에게 당케 하신 예수의 순환과 수모, 즉 십자가를 상징했던 거예요. 유다가 대표하고 있는 야곱, 즉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죄와 예수를 상징하는 다말이 연합이 되어, 잠자리를 같이 했잖아요. 연합이 되어서 그 죄를 다말이 자신의 것으로 전가시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유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게 되므로, 다말의 희생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게 되므로 그는 예수를 출산한 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다가 구원이 되는 거고 그 유다의 부끄러움을 다말이 짊어지고 부끄러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저 간통한 년 이렇게. 그게 다말의 임신인 것입니다. 그 길에 유다가 한 일이라고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친구를 사귀고 가나안인 아내를 얻었으며 쾌락과 풍요를 쫓고 심지어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로스라는 우상을 섬긴 일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의 삶 속으로 하늘의 사람이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창녀의 모습으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말구유로 오더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할 일 없이 뻘거벗겨져서.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다말과 유다의 사건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약속의 후손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죄인들의 노력과 열심과 자격과 업적이 눈꽃만큼도 개입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내어놓는 모든 업적과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기각이 되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약속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다른 이름이 아닌 바로 다말의 순환과 수모로 탄생을 한 그 이름도 부끄러운 시아버지의 아들 베레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생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추측과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서 아무리 의로운 척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불가항력적 사랑 앞에서 아무리 고고한 척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내놓으실 거니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항복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티끌 드릴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가 오롯이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진짜 창녀는 누구였어요?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창녀인 유다의 구원을 위해 다말이라는 여자가 창녀가 되어 그 진짜 창녀 유다의 죄상을 백일하에 폭로하고 자신은 부끄러운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진짜 창녀들인 우리 대신 이 땅의 창녀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창녀됨을 가져가고 십자가에서 창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해결하시고 새롭게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여전한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구원사역에 의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야곱 즉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에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의 서문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해 놓은 것은 바로 요셉의 삶이 그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요셉의 생애를 이해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의 서두에 서문처럼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경은 인간 쪽에서의 모든 조건과 자격을 기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도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의 장자 쟁탈전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본문 28절 보세요.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흥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흥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원래 형이 누구예요? 세라예요. 근데 세라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손이 나왔어요. 근데 베레스가 형을 뒤로 하고 먼저 나와버렸어요. 세라의 손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베레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베레스가 잡아당겼다는 것을 상상하게 하죠. 나오고 있는데 누가 잡아당겨버렸어요. 뭐가 생각나세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의 모습이 여기서 또 한 번 그려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성경에 육적 장자권자들이 유기가 되고 차자 우선권이 반복이 되어서 기술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때부터 장자들이 전부 유기가 되는 거예요. 육적 장자라는 것은 인간들이 합의해 놓은 세상적 가치의 개념으로 볼 때 가치 있음과 힘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이 계속 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내어놓는 가치와 힘, 심지어 착함이라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 filthy rag, 이사야서 64장 6절,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내어놓는 그 어떤 근사한 조건과 자격도 구원의 조건으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처럼 사실 수 있으세요? 간디처럼 사실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훨씬 더 구제사업도 많이 해요. 타 종교인들 중에 유명인사가 훨씬 더 많고 부자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착함, 부, 명예 모든 것이 악이에요. 자기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끊임없이 폭로당하고 자기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자기 부인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도덕적 윤리적 행위는 전부 악입니다. 여러분 간디의 선행을 슈바이치의 선행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카운트 해줄까요? 너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구나. 착함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고와 생각과 행위가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 모든 행위를 선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고 매주일 홈리스들한테 나와서 빵 나눠주는 거 죄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 앞에 봉투에다가 돈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헌금하는 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 헌금하시면 안 돼요. 빵 나눠주러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선함, 그게 토부 진짜 선인 거예요.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거고 복음을 배우는 거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의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끊임없이 폭로당하는 거예요. 너는 아냐! 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속에서의 육신적 장자의 모델이었던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행했던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에서 하나님이 잘라버리신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면서 그 돈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돈을 남겨서 구제를 했는데 그 행위를 보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런 선한 삶 살고 계세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 천국 못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의를 붙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난 아닙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선이 예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격발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에서 잘라버리고 차자의 모델이었던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의 줄기에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 피는 벌써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에서 한참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예언이 된 그 참 감람나무의 줄기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소름 끼치도록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드러나요.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착한 삶을 살던 자들을 잘라버리고 창녀와 세리와 강도를 건지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리려는 그리고 너희들의 선함, 착함이라는 게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폭로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차자 우선권은 바로 그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이야기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 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탕자의 비유까지 다 공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무조건적이며 불가항력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치열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다 기억하실 수 있는데 여기부터는 여러분의 머리가 필요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들의 더러움과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폭로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가나안에 안 놔두시고 그 다음 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으로 끌고 가시는지를 보여주세요. 나는 너희들 거기에 안 놔둔다라는 것입니다. 니들이 그렇게 살도록 절대 거기에다 안 놔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가나안 친구 히라와 가나안 여인들의 유혹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의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사람의 손에서 빼내셔서 애굽으로 보내서 종살이를 시키시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안 나오신 분은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종살이, 발시슴이 뭔지 여러분은 모르니까, 그죠? 거기에서는 그나마 그들이 자신들의 혈통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애굽의 종살이, 바벨론의 종살이 속에서는 인간은 배가 부르고 편해지면 항상 엉뚱한 쾌락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발을 씻는 자의 삶, 이 세상의 종의 삶으로 우리를 열심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넣으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의 서두에 바로 이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요셉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거든요. 내가 왜 너희를 애굽으로 그렇게 넣는 줄 아니? 왜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 변했는 줄 알아?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여자의 후손의 순환과 수물을 통해서 구원해내시고야 마실 것인데 그 총론으로서의 구원이 이 땅에서 강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종살이를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산적 단어인 그 총론으로서의 그 구원, 형이상학적 개념으로서의 그 구원이 이 땅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강론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가산적, 계산을 할 수 있는 가산적 현상으로 현실화되어서 나타나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인의 후손을 출산해 내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여인의 후손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인의 후손을 출산해 내는 산고의 진통, 즉 다말의 수모와 다말의 순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삶이 그 뒤에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이야기 다음에 본격적인 애굽으로의 몰아붙임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구원의 총론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요셉의 애굽행과 야곱과 열두지파의 애굽행을 구원의 강론,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다말의 삶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다말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이게 될 때 또 다른 유다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 교회는 다말에 의해 구원을 얻게 되지만 한편으로 다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후손을 출산해내는 다말이 여자로 나오는 거고 그 여자가 바로 약속의 후손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 교회의 연합,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 요셉의 삶 속에 예수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삶, 애굽의 종살이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어렵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그 이야기가 아주 잘 요약되어 설명되어 있는 곳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1절 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나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제가 전에 설명해드리기를 여자인 교회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를 낳는다는 이 이야기는 교회가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에서 예수가 출생을 하게 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죠?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는 건 예수가 없으면 교회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낳는 거다 그랬잖아요. 교회 때문에 예수가 오는 거니까. 그렇게 여자인 교회는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적 도래를 인정하고 바라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야 예수가 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죄인들은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예수의 필연성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게 여인 앞에서 아이의 출생을 막는 용의 방해예요. 아담 안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죄인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요.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착한 일을 내어놓기도 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자꾸 감추고 위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담 아닙니까? 그게 아이를 출생하지 못하게 하는 용의 방해예요. 그런데 아이는 결국 태어나고야 말아요. 그렇다고 그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만한 실력이 있어서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아이를 먼저 출생을 시키고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여자를 어디로 데려간다? 6절. 광야. 광야가 어디예요? 인생. 그래서 거기서 얼마 동안? 1260일. 뭐예요? 반일에 우리의 인생의 기간 동안 뭐 한다? 양육시킨다. 무슨 양육?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는 그 삶으로 성숙되어지는 그 길에 필요한 양육.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자의 후손에 의해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는 우리 인생 속에서 실제로 예수를 낳는 양육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육의 과정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삶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다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느라 모든 것을 비우시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순종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게 올바른 자기 부인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낳는다는 건 그 예수의 정신인 순종의 삶, 즉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로 성숙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인 다말이 예수의 삶을 사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의 후손을 낳기 위해 여자의 후손이 살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또 다른 유다들이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창녀의 삶, 부끄러움의 삶, 종의 삶, 섬기는 삶이 나타날 때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확 나타나버릴 때 당황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유다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말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게 하시고 그 다말을 부끄럽게 죽여버리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은 후에도 늘 우리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폭로당하면서 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내세요. 양육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삶은 종으로 살게 되는 종살이의 삶이에요. 발을 씻기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병이 낫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병을 걸리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성공을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종의 삶이, 다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말은 하나님 나도 이 땅에서 폼나는 여자로 살고 싶어요. 근데 창녀가 웬 말입니까? 시아버지의 아이가 웬 말입니까?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종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말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셔?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나의 야망을 이렇게 매번 묵살 내시는 거야? 그게 다말의 삶이며 요셉의 삶이며 예수의 삶이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러한 삶,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의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다른 유다들이 건져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이며 그러한 삶을 통과하여 결국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다말로 완성이 되어지는 그 나라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의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한 다말의 삶, 종의 삶이, 발 씻김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